오전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여러분들을 뵙고 저도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할 것 같아서 저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 개혁교회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악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있는데, 제가 한석달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석달 동안 제가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오후에 이제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제 개혁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오전 제가 현상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만큼 그참 절제되고 단정한 그런 예배에 아직 많은 교회들이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전에 드렸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 현상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어떻게 보면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참 귀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이제 8년 동안 개혁교회 성도로, 8년 동안 성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앉아서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 가운데 또 요리문답 설교를 듣고 그런 성도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때 예배 드렸던 마음, 그런 게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저에게는, 그만큼 참 아직 우리가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 이런 주장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이렇게 녹아 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오전에 현상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참 감격스럽고 정말 참 기쁜 그런 예배 시간이었고,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장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데, 교회 헌법입니다. 헌법책. 거의 교회에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헌법책을. 보통 교회 법 이렇게 하면은, 이 정치하시는 조금 그런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법 조항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책, 헌법 이러면 우리도 좀 일반 사회에서도 헌법이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책인데, 더구나 교회에서 법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친숙해져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먼데, 그러나 이 책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대부분 성도님들이 모르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헌법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교단 헌법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헌법책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모범이거든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제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명확하게 좀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교회 치리서 혹은 교회 정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 정치라고 하면은 뭐 교회 안에서 뭐 당을 파벌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정치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모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세워지는가, 목사님이 세워지는가, 목사님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 또 장로님이 세워지는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 어떤 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자들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참 어감도 맞지 않게 교회 정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뒷붙여서 권징조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권징 아시죠 여러분들? 권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교회 안에서 그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룰 거냐. 그래서 이건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성도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권징조례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 헌법책에 네 가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직분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 정치, 그리고 마지막에 권징조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셨을 건데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평생 꿈꾸면서 무엇을 향해서 자신을 던졌던가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칼빈 선생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가장 초기에 제일 집중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네바 요리문답 나중에 이게 뭐 기독교 강요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것과 그 다음에 교회 치리서라고 해서 직분자들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예배 모범 이 세 가지를 가장 제네바 목회 초기에 집중해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어떤 법조항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르침, 교리 우리가 삼위일체 이러면은 아 이건 교리다, 굉장히 어렵다, 그 교리책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 교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헌법책에. 근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배와 직분자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직분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가르침도 예배나 직분자들과 무관하지 않고 특별히 예배라는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어서 저기 대학의 연구실에서 그 이론을 공부해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일들과 무관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론으로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딱딱한 교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중에 교회 중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존재하는 가르침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결코 이 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이 출판이 될 때는 그것만 따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회 7위서 속에 예배와 직분자들과 함께 책으로 묶여서 출판이 됐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은 항상 예배와 그리고 직분자라는 이것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리는 따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는 예배도로 드리고 직분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리도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주어져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가르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대전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1.1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저만 열심히 잘 쳐다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약간 부담이 돼서 살짝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네, 1.1에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제가 많이 찾겠습니다. 예,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많이 찾는 것 좀 모순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네,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이 말씀에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이는 것은 신약 성경의 모임은 모두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도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봐도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모두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에 그냥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그 모일 때에 무엇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방언에 대한 통역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두 가지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가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풍성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풍성해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아직 교회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설교라는 것과, 복음 설교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음 설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복음 설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여는 순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그리고 엿새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정돈해 가시는 과정,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배치해 가시는가의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신약의 어떤 성경 구절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말하는 설교, 그것이 복음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시 를 빼고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이거는 모두 어디에 해당하느냐? 예배 중에 모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교회에 자신을 주시는 수단.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복음 설교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루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금 반복했는데, 루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복음 설교라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교회에게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로 옷 입혀주시고 자기를 뿌려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 설교입니다. 자,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직분자를 통해서 자신을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시는 무엇일까요? 찬송시라는, 이게 원래 이제 시편이라는 표현인데, 찬송시는 이렇게 예배 중에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교리가 뭐냐? 그것은 예배 중에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아멘, 예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왜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서를 일치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신앙고백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고백이라고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 두 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틀린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고백은 성경과 일치하는 가르침이 되지 않고 이단적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응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배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 설교와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응답. 근데 이 두 가지는 내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예배 중에 있는데 구분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을 놓고 보자면 찬송시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 통역함도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4장이 모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방언이나 예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일치해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형태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설교, 복음 설교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찬양과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지만 당시에는 조금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가 있어요. 뭔가 같은 내용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내용적인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자, 그것을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14장이라는 이 큰 단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12장에서 어떤 일치성이 있느냐,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일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자, 그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12장 3절에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앞으로 내가 많은 이야기, 모일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건데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내용적으로, 목적에서 하나를 향해서 일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가 말하고 시작할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주 큰 기와집이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다양한 방들이나 부엌이나 헛간이나 이런 걸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경하기 전에 그 대문에 들어갈 때 쓰여 있는 큰 현판, 아, 이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뭐 현판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배 중에 12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양한데 여러 가지인데 같고 여러 가지인데 같고 여러 가지인데 같고. 자,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이 아니라 예배 중에 모일 때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예배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자, 예배 속에 어떤 일, 아까 가르치는 말씀, 계시,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함, 이런 것들이, 찬송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거죠. 그런 일어나는,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자, 그런 예배 중에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하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분이에요. 그래서 은사, 직분, 일. 이것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들, 다양한 일들, 예배 중에 일어나는 그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하는, 은사를 받아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같음이 있다. 같음. 거기에 대해서는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은데 이 같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죠? 12장 3절 하나의 일이에요.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다. 예, 그것을 12장 3절에 전제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양한 일들을 말할 건데 그 다양한데 신경 넘 그것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 다양한 일들이 뭐를 향해서 주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라.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데에 성령께서는 집중하고 계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뭔가를 사모해. 이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12절,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러니까 아, 예배 중에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막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모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뭘 사모해야 되죠?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사모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 뭐 병 고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능력 행함도 나타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의하자면 다양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 다양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어딘가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결과적으로 그 일의 종합은 무엇이냐? 예수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일을 사랑하세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 중에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은 그냥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 고백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다양한 일들은 결국 성령께서 뭔가를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뭐냐? 종합이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종합해 놓은 것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는 주님이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길래 예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을 향해서 있다고 말하는 걸까? 그걸 여러분들하고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라는 이 명칭은 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퀴리오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약간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자, 예수는 퀴리오스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자, 우선 성경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 이렇게 말할 때 이 퀴리오스는 종과 상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상전이 있고 그 상전이 있는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 그 노예가 상전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퀴리오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퀴리오스라는 명칭은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노예 이렇게 하면은 주로 흑인 노예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와, 그건 정말 굉장히 비참한 흑인 노예들의 삶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것보다는 좀 자유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도 있고 노예 중에는 또 회계를 담당하는 로마 시대의 가정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어떤 그 가족을 말하는데 적어도 한 50명은 됐을 것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주인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막 그 흑인 노예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가정교사라든지 회계 담당자라든지 어떤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그거는 소유였어요, 소유. 소유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소유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퀴리오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언제 사용되었냐면 로마 황제를 말할 때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퀴리오스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용도는 이런 그리스 로마적인 의미의 퀴리오스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약간 구약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시죠? 그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야훼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으로 옮길 때 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퀴리오스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는데 그걸 인용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며 그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걸 퀴리오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퀴리오스의 의미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 한글 성경의 주의 번역은 모두 퀴리오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에 많은 예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자, 이런 예들 중에서 제가 좀 독특한 예를 한번 로마서 14장 11절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성경,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놨을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냐? 이사야서 45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찾아보면 똑같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보면 예, 분명히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사야서 45장 23절과 로마서 14장 11절은 똑같지가 않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바울이 이걸 인용할 때 바울이 좀 무식했기 때문에 인용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사야서 45장 23절과 로마서 14장 11절에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면 제가 찾은 걸로 그냥 우기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았노니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 45장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하나님께라는 것이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냥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하는 주께서라고 할 때 이 주 퀴리오스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퀴리오스일까요? 예,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낸다는 것이 참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예, 애매해요. 자, 구약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살았노니 이때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지 로마서 14장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퀴리오스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의도적인 혼동, 의도적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명칭이라는 것을 함께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의도적인 이 혼동. 아,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까를 일부러 함께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퀴리오스다 하는 이 고백, 우리 신앙 고백서에도 또 사도신경에도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명칭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칭들인데 그 중에 이 퀴리오스라고 이분을 고백하기 시작한 그 속에 그냥 단순히 종으로서 내가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적인 그림만 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이미 이 퀴리오스라는 그분을 부르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분을 향해서 무엇을 고백하려고 했던가?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번에, 2페이지에 그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또 간구한다. 다 그런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기도들이 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딱 한 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8절에 바울사도가 이것이 몸에 가시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세 번 퀴리오스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직접적으로 퀴리오스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퀴리오스는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네. 자, 문맥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9절 말씀 읽은 9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때 퀴리오스는 예, 100%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 직접 기도했습니다. 예, 굉장히 예외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본문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바울이 퀴리오스께 기도했는데 이거는 100%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직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어떤 한 존재가 기도를 직접 받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퀴리오스라는 명칭 속에는 단순히 주인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셔서 이분 자신이 기도를 받으시기에, 직접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을 대하기 때문에 그 분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퀴리오스는 예수님일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 17절을 보시면 거기도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예수님이죠. 왜? 평생 동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힘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에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직분됨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예.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를, 내가 죽게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평생이 뭐냐? 내 평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걸 자기 인생의 요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하는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하는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주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이 퀴리오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이 지금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이분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 퀴리오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의미가, 이 송량의 의미가 뭘 담고 있을까요? 주께서도 주라고 고백되어진 이 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송영과 찬양을 함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에게 이 찬양을 돌려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찬양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함께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누구시냐? 퀴리오스시다.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구절이 베드로후서 마지막에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이건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까지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등장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이분을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구절이 아주 특정적으로 등장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구절들이에요. 이것 말고 제가 조금 더 제시해 볼 수 있다면 아까 로마서 제가 14장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어떨 때냐? 이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셔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굉장히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4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을 말할 때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퀴리오스라는 명칭 자, 이거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한 것과 또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예배 중에서 성찬 때 주께서 나에게 넘겨주신 이런 것을 말할 때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제가 오늘 언급드린 것 외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로마서 14장 외에는 제가 언급드린 이런 구절들에게 굉장히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명칭들입니다. 이런 명칭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내용을 찾아보면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이분 특별히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이 고백 예수가 퀴리오스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기도와 찬양과 송영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피조물은 결코 이런 것을 받으시거나 누리실 수가 없어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찬양과 같은 기도와 같은 영광과 같은 나라를 같은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퀴리오스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네, 여기, 예. 로마서 10장. 예,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예, 13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로마서 8장 그 시작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사도를 통한 설교, 당시에는.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서 정상에 올랐을 때 주여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기도원에 가셔가지고도 뭐 주여 삼창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났던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중에 주 퀴리오스의 이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찬양한다, 고백한다, 높인다. 그거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나중에 보면은 구원과 이것을 연결시키는데, 그냥 주라는 것을 언어로 말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배 중에, 그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9절부터 12절에 담겨 있어요.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시인한다. 그냥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말해라 이러면 참 쉬운데 내 입으로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호모로게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하나로 말한다거든요. 하나로 말한다. 호모 로게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예배 중에서 성령께서 하나를 향해서 우리를 모아가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호모 로게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뭐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거를 뭐와 연결시켜 놨느냐 하면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구원이 뭐냐? 성도들에게 구원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 중에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호모로게오하고 있는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입으로 시인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 호모로게오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배 중에 예수가 퀴리오스입니까?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같은 영광과 존귀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이분을 호모로게오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8절부터 10장 8절부터 13절의 이 상황도 예배 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호모로게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제일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복음 설교도 될 수 있고 그 복음 설교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신앙 고백, 찬송, 기도도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것들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동일한 것들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는 호모로게오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런 신경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신경들을 읽어보시면 잘 논리적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4세기의 논쟁에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고 그 아리우스를 상대했던 아타나시우스라든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있는데 불쑥불쑥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예배해 오지 않았다. 어떻게?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가지고 아리우스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는 전혀 피조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 속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변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예배 중에서 시작됐고 예배 중에서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꼬집어 보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특별히 그 핵심인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되고 예배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호모로게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고백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막시밀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막시밀리아누스는 아주 젊을 때 죽었습니다. 보시면은 만 21살도 채 되기 전에 죽었는데 로마의 군대의 집정관의 아들입니다. 예, 로마 군대 집정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이해할 육군 참모총장 혹은 별 3개 정도 군단장 정도 되는 자제의 아들이에요. 이 막시밀리아누스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 뭐냐면 로마 군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 신문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신문을 하면서 그 프로콘술이 어떤 것을 질문하냐면. 뭐 심지어는 야 너네들이 믿는 그 기독교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 십계명에 따르면 오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너 왜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나?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젊은이들에게 군대를 입대한다는 것은 출세를 향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정관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막시밀리아누스가 반드시 군대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를 물어요. 그 신문관이. 근데 이 막시밀리아누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여기 보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막시밀리아누스는 로마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군인이 될 때 행해지는 그 식 가운데 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선서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을 싫어해서 폭력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시밀리아누스는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퀴리오스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 우리는 그런 시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 이게 이 사람만큼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꼭 순교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가 퀴리오스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예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고백이 과연 간단하고 쉬운 걸까요? 막시밀리아누스에게는 그것이 순교였습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고 간단한 고백일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고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내가 있어야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존재들,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든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퀴리오스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많은 퀴리오스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퀴리오스가 누구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같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말한 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여기에 내 주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굳이 인칭 대명사 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문법적인 사용법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내라는 나의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 목자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우리 목자지 왜 너만의 목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 나의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그만큼 깊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하나됨.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나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런 강조점이 거기에 들어있을 때 인칭 대명사 나를 쓰거든요. 나의. 바울이 다른 데서는 잘 안 씁니다. 이 나의라는 것을.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거기에 내 주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그분을 퀴리오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지식.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건 최상급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이분을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게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송영하는 그런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 현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이슬람은 그거 안 믿지? 그건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예배의 문제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실제 문제예요. 예수께서 퀴리오스시다. 그것을 호모로게오하는 예배와 예배적인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교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하게 연구실에서 그것을 탐구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께서 퀴리오스다라는 이 호모로게오가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되거나 다르게가 아니라 항상 하나로 함께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문제이고 고백의 문제이고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예배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상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한 삼위일체론자들,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